요즘은 유행은 아니고 유행이 된 지는 좀 됐지만 여러분들 혹시 MBTI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MBTI,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MBTI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BTI라는 것이 매년 1월에 떠나는 우리 양정교회 교육자 수련회 가서도 교육자들끼리 하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엄청 여러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해당하는 것, 뭐 보통이다, 아니면 뭐 그렇지 않다, 뭐 그렇다, 완전 뭐 그렇다라는 등의 답변을 하면서 그렇게 질문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 점수들이 나오는데 그 점수에 이렇게 맞게끔 성격을 조금은 알 수 있는데 이 MBTI라는 것에 E, I, S, N, T, F, J, P 이렇게 8가지 영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가 그냥 영어가 아니고 뭐 E는 성격이 외향형이다. 뭐 I는 내향형이다.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막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렇게 뭐 질문들을 하면은 이 8가지 영어 중에서 4가지로 영어들이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합된 영어의 그런 것들을 의미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어느 정도는 아, 이 사람이 뭐 정말로 철저하게 계획적이다 또는 계획 없이 즉흥적이다 또는 아, 이 사람은 외향적이다 뭐 낯을 잘 가리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낯을 많이 가리는구나 라는 등의 성격을 조금은 알 수 있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MBTI라는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존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면서 어떤 사람은 이 MBTI를 아주 맹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맹신하고 너무 잘 알아서 아 역시 이 사람은 이 성격이니까 이럴 줄 알았다. 이 사람은 이러니까 나랑 친해지겠다. 이 사람은 아니겠다 라고 하는 맹신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MBTI를 말한 것이 아 뭐 이게 젊은 친구들하고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예전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소통이 되려면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MBTI의 영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8가지의 영어 중에서 감정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F입니다. 감정형. 그리고 사고형, 즉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초점을 맞춘 사고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T입니다. T.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보고 있는 어쩌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감정형인 F인지 사고형인지 T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 질문인데 나 오늘 속상해서 빵 샀어 라는 이 질문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마 다양한 대답을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대답이 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빵을 왜 샀냐? 속상한데 빵은 왜 샀냐? 그래서 지금 산 빵은 어디 있냐? 라는 등 이런 대답을 하신 분이면 T입니다. T. 네. 사고형. 네. 사실에 초점을 맞춘. 그러면 F형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무슨 일이냐? 왜 속상했냐? 어떤 속상한 일이 있었길래 그랬냐?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그분들은 F입니다. 네. 저희 아내는 F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만 봐도 웁니다. 네. 드라마 속에 있는 주인공이 힘든 일을 당했다. 마치 자기 일인 양 울고 있습니다. 네. 옆을 보면 울고 있어서 네. 그것을 저는 드라마를 보다가 한 번씩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같은 질문을 하여도 이 사람이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를 그거에 따라 다르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극히 제 생각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어느 누구의 의견도 아니고 지극히 제 생각이니 이거에 대해 뭔가 반론을 하신다면 저에게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고형인 이 T, 사실만을 보고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이 T를 T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지극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의 상황과 입장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환경, 스토리, 감정 등 다양한 것들을 파악한 뒤 공감할 수 있고 또는 그 사람의 감정 하나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운다. 또는 아까 질문처럼 속상해서 빵을 샀다. 아, 왜 속상했냐? 라는 식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 F인 성향이, 이 F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조금 더 잘하지 않나라고 제 혼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스토리가 있습니까? 또는 스토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골마 터져서 아픔이 되고 그 아픔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 이런 아픔이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또 혼자 있고 점점 자신을 혼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만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힘듦과 아픔을 나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픈 것이 먼저 얘기해. 그 사람이 아무리 아픈 걸 얘기해도 나도 아파. 너만 아파. 나도 이런 힘듦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너도 나의 이런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의 아픔 말고 내 아픔을 먼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 이기적인 사고가 굳혀져 가고 이 사회는 어쩌면 이기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행동은, 이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의 다툼과 또는 부부과의 다툼, 그리고 친구와의 다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툴 때 상대가 나의 기분과 나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나는 상대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아, 이 사람은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 마음을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조금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더 크게 다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의 말을 들어주기만 한다면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다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퉜다 하더라도 금방 화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공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을 한다는 것이, 누군가의 상황에 공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깊게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 뭐 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면 어쩌면 공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에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그 사람의 말을 정말로 진실되게 주의 있게 집중하여서 들어주는 것과, 또는 모든 상황이, 그 사람이 겪은 그 모든 상황이, 그 모든 스토리에 내가 함께 한다면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상황에 같이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사는 부부도 계속해서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고, 이 떨어져 있는 시간을 서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남편이 아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깊이 공감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상황에 조금이나마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도 같은 일을 겪었을 때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정말 아픈 사람에게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나도 그 아픔을 겪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말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군대를 다녀와봤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군대 얘기를 해도, 군대에서 축관 얘기를 해도, 뭐 선임이 어떻다, 뭐 어떤 일을 겪었다 해도 여자분들은 전혀 공감을 할 수 없겠죠. 뭐 군대에서 축구한 걸 뭐 얘기하냐, 뭐 군대 그냥 그 갔다 온 거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뭐 저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뭐 한두 시간 이야기를 하냐라고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남자가 여자분들의 상황에 공감을 할 수 없는 것. 카페에서 막 두세 시간 동안 막 세네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엄청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로 다 이야기를 했겠다 싶은데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 저렇게 할 얘기가 많나? 세네 시간이면 다 이야기한 거 아닌가? 근데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또 만나려고 하나? 라고 어쩌면 남자분들은 공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해본 사람의 그 고통을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출산을 해본 사람이 그 고통을 공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술하고 입원해본 사람에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똑같이 수술도 해보고 입원도 해본 사람이 조금이나마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은 경험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말을 정말로 진실되고 집중해서 듣는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조금은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를 진실되게, 정말로 진실되게 위로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눈물을 흘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이 사람이 나의 이 큰 아픔에 이 힘든 상황에 공감을 해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공감 없이 나는 별 관심도 없는데 누가 시켜서 또는 한 공동체이기에 아, 뭐라도 이야기해야겠다. 힘들어하니 말이라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괜찮아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이 정말 괜찮겠습니까? 괜찮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때로는 이 괜찮아라는 이 한마디가 아주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인이 또는 부부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여자친구나 또는 아내가 넘어졌습니다. 이때 남자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넘어진 아내에게 아, 그 조심 좀 하지. 뭐 앞으로 안 보고 뭐 그렇게 넘어지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넘어진 아내에게 괜찮아 라고 말을 한다면 그분은 다른 분입니다. 네, 좀 특이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약간의 거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넘어진 아내를 봤을 때 아, 그 좀 잘 보고 다니지, 그 좀 넘어지냐, 칠칠맞게 뭐 그렇게 하냐, 뭐 흘리고 다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필요한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괜찮아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아닌 아유 그 뭐 넘어지고 그래 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는 이거를 잘하고 있기에 여기 계신 남자분들 성도님들 잘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네, 압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아 그래 이럴 때는 괜찮아라고 해야 돼. 괜찮아라고 해야지. 하지만 그 상황에 막상 닥치면 그 말이 쉽게 나오나요? 여러분들 쉽게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네, 그 말은 어디로 가는지 쏙 들어가고 네, 아유 뭐 조심 좀 하지 이런 말부터 나옵니다. 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남성분들 파이팅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공감,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위로에 큰 힘을 얻기도 하고 아픔이 회복되며 넘어져 지쳐 쓰러져 있다면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큰 아픔, 상처 그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이런 상황들이 다 완전히 회복되실 것이라 회복이 될 것이란 것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힘든 상황들 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이 지금 바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과 또는 지금 바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바로 말로써 또는 그렇게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행동으로서 위로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힘든과 아픔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위로를 할 때 나 이렇게 정말 힘들어 라고 하면 그래 너 무슨 일 때문에 정말 힘들어 라고 바로 답변이 오니까 우리는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위로를 해주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위로를 해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 위로를 해주실까라는 우리의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위로의 관계처럼 내가 말하면 바로 답변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졌기에 하나님께도 우리가 익숙한 이 방식, 이 상황, 어쩌면 이 행동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에게 받는 위로가 익숙하고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에게 받는 위로, 그 잠시 힘을 얻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잠시 잊고 살아가는 그것에 익숙하여 하나님보다는 어쩌면 사람에게 더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힘듦과 상처, 아픔을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듦과 이 상황과 상처와 이 아픔들 하나님께서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공감하지 못하실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고 다 공감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쩌면 힘든 사람의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모든 상황 스토리에 함께하면 그 상황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공감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그 뭐 상처받는 그 상황을 견디고 겪고 있을 때 나는 어쩌면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어쩌면 내가 둘러봤을 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감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공감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다 하시기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그 아픔도 다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빠짐이나 남김이 없이 전부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로도 빠지는 것 없고 전부라는 말인 이 모든 사람마다 상황과 상처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모든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에 익숙해지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이 땅에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위로를 받음으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받고 그 상처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섬으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위로를 받지 못해서 누군가 이야기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감이 필요한 이들에게 공감을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오늘 설교 찬양을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 곡을 제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곡의 이제 가사를 보시면 뭐 다른 내용 때문에 제가 이 곡을 고른 게 아니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이 가사 때문에 제가 이 곡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힘듦이 너무 계속 지속되다 보면 뭐 매일매일 똑같은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러면 어제도 나는 지쳐서 주저앉았지 그러면 내일도 지쳐서 주저앉겠지 그리고 지금도 나는 지쳐서 주저앉아있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났을 때 어쩌면 우리가 그 위로를 받고 새 힘을 받고 다시 일어섰을 때 우리가 그렇지 못한 나와 똑같은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대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 새 힘 안에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그 새 힘을 받은 내가 그 새 힘을 너에게 전해 주리니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서 걸어보자 라는 뜻이 담기지 않을까 그 뜻으로 또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찬양을 함께 정해보았습니다. 이 찬양 함께 이 시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주님.